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미한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현장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이 국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전용기 내에서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미한동맹은 철통 같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미한 연합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폴 레커마라 장군 역시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분명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북핵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러북 간에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두 나라의 협력을 포함해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 진전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4만 3천 명이 전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군 총 사망자 수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올 2월 발표했던 것보다 1만 2천 명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중복 집계된 부상자를 포함해 37만 명의 부상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기간 러시아군 사망자 수는 19만 8천 명이며 부상자는 55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인명피해 속도보다 대여섯 배 빠른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NBC 방송의 미터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 부모 아래서 태어난 합법적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00만에 달한다면서 가족 분열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우스꽝스럽고 이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BC 방송은 의회 대사관 검토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는 캐나다 등 30여 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해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로부터 추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사람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해자가 되면서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은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원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 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군 통수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을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전면에 나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여전히 군 통수권자인 만큼 사실상의 지휘 공백이 가져올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러나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 국방의 지휘탑인 국가안보실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자체가 지금 내란죄 피의자거든요. 실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국민 불신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금 조치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방 태세가 혼란에 빠지는 건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일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 대행이 지휘하겠지만 장관 대행 또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제한적 국지 도발을 해왔을 때선 대치 후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군사적 충돌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 다음 조치 확전의 가능성 전면전까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 결정권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다. 근데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국방부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수도 방위사령관과 특수전 사령관, 국군 방첩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고, 이들이 지휘한 부대들을 중심으로 군이 어수선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있을까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를 통해 지휘체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법적으로 국무총리한테 이양을 하게 되면 소위 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근거 있게 배제를 하고 지휘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걸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 할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 또는 사변인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일궈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소요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북한은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엿새가 지난 9일까지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나 보도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대북 강경책을 써온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이 물러나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세력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자기가 개입하는 게 그게 오히려 초를 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상황 전개가 자기들 계산과 다르게 갈 경우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감행했고 연말 연초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앞두고 있어 내부 단속에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 대중정책과 우호적 대일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외교 안보 사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BOE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니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 관영 매체는 탄핵안의 반중 친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중러 압박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한 연합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사실상 부결됐지만 표결 과정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김시영 기자와 김영구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사실상 부결이 됐는데 표결 과정과 결과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단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300명이니까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이 300명으로 최소 200명이 참여해야만 표결이 성립되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해야만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두 명이 투표에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5표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헌법에서는 탄핵 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탄핵 절차는 이 헌법 65조 외에도 헌법 111조, 국회법 130조, 헌법재판소법 48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네, 현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고 인용할지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월 임기를 마친 3명의 재판관의 후임을 아직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6명 체제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심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최근 헌재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절차가 중단되는 게 부당하다면서 지난 10월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6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에 비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후임 재판관의 추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한국의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과거 사례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된 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것이었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에 195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석 193표, 반대 2표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까지는 부족하다고 당시 판단해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죠.
네, 이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었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후 한국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거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의는 한국 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time, difficult to make any predictions. We frankly are in the processes of engaging.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맥케인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우리는 솔직히 한국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let me just say just at the outset we observe the developments in the ROK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ith really
캠벨 부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우려와 깊은 불확실성을 갖고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표현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리가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can send, there are clearly many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about what has transpired, but our most important
그러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한국 국민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중국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ll say that if you look at the role of two countries in supporting Russia on the battlefield, one China supporting Russians' defense.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병력과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포탄 및 기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중대하고 위험한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북한에서 본 것은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들의 편에 굳건히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갖춘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주세르비아 미국 대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한국의 국내 정치적 위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힐 대사는 6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전직 주한대사들의 대담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한국이 우리의 최고의 동맹 중 하나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m very, very pleased to have seen Korea's trajectory.
힐 대사는 이어 한국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정치적 문제가 그 한가운데에서는 추악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전 대사도 이날 대담에서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한국의 최근 탄핵 사태에서 여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여론은 매우 강력한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public opinion is a hugely powerful force in Korea and one that we're seeing.
그러면서 앞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탄핵에서 대선까지 이어진 과정을 행동하는 민주주의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이번에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당성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이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이 분출되기도 했었다면서 이러한 기복은 관계의 복원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 간에 미한 관계는 중요하고 강한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important thing going forward is that for the U.S., in my opinion, as a private citizen, for the U.S. interest is in.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는 지도자를 갖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며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위기를 다행스럽게 피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용감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비상계엄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1979년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문화적, 경제적 강대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가 약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과 미국이 추구해온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세 띠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동맹 간의 신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y personal view, it erodes some of that trust. I mean, we are such close allies, as you just said. We have a lot of troops, over 28,000 troops, an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6일 VOA 전화 통화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건 일부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미국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고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 명이 넘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이용할 경우 주한미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행동은 미국과 윤석열 지도부 사이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VOA에 이 불행한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의 상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미 정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양국 국가안보 지도자들 간 매우 솔직한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미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내가 아는 한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아스펜 전략 포럼이 개최한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크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미한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한국 방문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계엄 사태로 촉발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한 안보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부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비판의 메시지를 조금 누그러뜨리더라도 비공개적으로는 한국군과 행정부 전반에 걸쳐 또 입법부에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I'm sure is issuing very strong messages privately throughout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미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행동 규범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촉발된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수십 년간 이어진 미한 동맹과 미국이 추구해온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VOA에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행동을 불법적이고 대단한 문제가 있으며 심각한 오판이라고 규정한 건 미국이 이 문제에서 올바른 편에 더 가까이 섰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국과 맺고 있는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윤 대통령 정책에 대한 한국 일각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한국민,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한국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분명한 건 윤 대통령이 민주적 지도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너 선임연구원도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동과 한국 전체의 정치적 제재를 분리해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ould separate UN's actions from those of South Korea. So on the one hand,
계엄 선포 해제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6일 VOA 전화통화에서 NCG 무기한 연기 등 한국 계엄 사태에 따라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유형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조치라며 다소 징벌적이지만 잠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한식이 현 상황 고려해 한국과의 고위급 외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며 눈에 띄는 처벌도 아니고 정책 지연을 감수할 만큼 위험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Are the types of things that you see whenever we encounter similar situations around the
사일러 전 분석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한국에 주재하면서 주한미군 관련 분석을 총괄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에도 국가안보와 한국과의 공동군사계획 및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중단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바라보는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을 바라보며 한국과 어떻게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근본적으로 한국과의 공조에 있어서 미국의 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You know, because we're looking at the same threat. We're looking at North Korea and determining how we can cooperate to work on it.
사일러 전 분석가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외교의 중대한 위협 요소인지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제2의 계엄령과 같은 아주 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다음 절차가 어떤 것들이 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교에 도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와 미한일 삼각공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크고 작은 폭풍우를 극복해온 미한동맹의 힘과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한 시점부터 철회할 때까지의 위기 기간이 단기간, 즉 단 몇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동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훼손되기에 미한동맹은 너무 강하고 너무 근본적이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일 양자동맹 및 미한일 삼각공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탄핵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혔다며 일본은 한국과 양국 간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정식으로 교환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두 나라의 협력 심화에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비준서 교환을 계기로 더 많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위권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의 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을 마쳤습니다. 이어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도에서 전날인 4일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북러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공식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북러 간 새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 천여 명가량의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비준했을 당시 북한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지난달 조약 비준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은 1년 전 예상보다 더 긴밀한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동맹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북러가 조약 비준을 통해 더 많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력이 정예 부대든 인민군 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든 어떤 형태로든 참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of ways in which North Korean manpower, whether highly elite troops or construction workers.
또한 확실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느냐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 4조가 있는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협정 4조는 무력 침공 상황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인가라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질문에 즉답 대신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egitimate right for TPRK to develop the rel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he treaty an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이어 북한은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외교 국방수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마일스 국방장관, 뉴질랜드의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과 주디스 콜린 국방장관이 6일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배치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심화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이런 미사일과 군수품의 사용,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배치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런 협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고 역내 민간 항공 및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크리스 테르손 총리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인 4일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연례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웡 호주 외교장관과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더욱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이 본격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의 6일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이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은 적재함을 모두 열고 있고 그 안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로 가득합니다. 또 부두에도 석탄이 쌓여 있는데 이는 이 선박이 석탄을 선적 혹은 하역하기 위해 이 부두에 입항했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이 부두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약 13일 만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23일 이 부두에서 길이 190m의 선박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약 11일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크기의 선박이 정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두에는 최근 11일에서 13일에 한 번꼴로 대형 선박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선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선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선박이 포착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선박이 정박한 건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박의 출항과 입항 기간이 2주 이내로 줄어든 것입니다. 선박의 입항이 잦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항구가 분주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부두는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수출하는 장소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번 대형 선박의 움직임은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해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한 선박 브로커는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린항으로 석탄 15,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관련 업자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 시도로 해석돼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당시 브로커는 추가로 공고문을 여러 차례 내며 선박 수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선박을 찾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BOE에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해외 선박들이 북한 항구로의 입항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이곳을 드나드는 선박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선 그 분위기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부두에 쌓인 석탄 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의 안쪽, 즉 북쪽 지대에는 석탄을 쌓아두는 공터가 있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이곳 석탄의 양이 크게 줄면서 이 지대 일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만 해도 약 9만 제곱미터에 달하던 이 지대의 석탄 면적은 지난달 말부터는 약 4만 제곱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쌓인 석탄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지만 면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라진항을 통해 석탄 수출을 시도했던 러시아 회사가 선박 수배와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라진 핫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사업으로 러시아 광물을 나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B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양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안주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수풍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강계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영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개성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고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장진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해산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원산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평강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함경북도 맑습니다. 청진 영하 2도, 영상 6도, 선봉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하루 종일 0.1에서 2m를 읽겠습니다. 서해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를 읽겠고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5m를 읽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동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미한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현장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이 국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전용기 내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도 미한동맹은 철통 같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미한 연합태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폴 레카마라 장군 역시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분명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그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지 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핵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협의에서 최근 러북 간에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등 두 나라의 협력을 포함해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 진전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당국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다국적 협력 도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NBC 방송의 미터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 부모 아래서 태어난 합법적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00만에 달한다면서 가족 분열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우스꽝스럽고 이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NBC 방송은 의회 대사관 검토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는 캐나다 등 30여 개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해 범죄에 이력이 있는 자들부터 추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사람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해협 일대에 중국군 함정들이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9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군이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동쪽에 7곳의 비행제한 구역을 설정했으며 군은 타이완 해협과 서태평양 주변 지역에 중국군 동부, 북부, 남부정구 소속 해군 함대와 해경선박 등이 진입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이 같은 비행제한 구역 설정은 11일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제한 구역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구역으로 사용상의 우선권이 보장되며 국제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편은 설정국 관계사의 허가를 받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타이완군이 전투 준비 훈련에 돌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반군의 공세로 독재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 내 신형 무기 저장고 등에 대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9일 성명에서 시리아 곳곳에서 대공미사일, 방공체계, 지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로켓, 그리고 연안 미사일을 포함하는 중급 전략 무기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정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